오늘 아침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통과한 창세기 결정 연구, 세 번째 결정 연구에 대한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부터 지난 겨울을 통과하여 이번 여름까지 1년 동안 이 창세기 결정 연구를 누려왔습니다. 구약은 많은 그림들이 있는 그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천 개의 말들 통하여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특별히 야곱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 아침에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볼 때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통과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뭐 이런 게 내게 필요 없는데 지금 난 이 일이 내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저 이것이 지금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통과하는 과정 안에서 거기서 나올 때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또 다른 것이 또 생깁니다.
And I feel that going through these chapters in Genesis, especially
Joseph, helps us explain what we are going through today in the New Testament. 이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Me to understand why I'm passing through these things.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지를 이해해 주게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어리석은 나의 아이야 넌 참 어리석구나 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 그것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격려가 되며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는 이런 큰 그림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But in verse 11 it says
these things happen as examples. 고린도전서 10장의 6절에 보면
For us to learn lessons.
우리가 어떤 공과를 배우는 우리 예로서 우리 앞에 있으며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통과한 것들이 특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통과한 것들이 한 사람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은 통치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공과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 이루기 위해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창세기 50장에 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50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성경 전체 마지막 볼 때 이 창세기 1장 26절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되시며 그분의 권위가 완전히 행사되는 그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이 창세기 부분들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세 부분이 있는데 요셉 야곱의 꿈은 요 베델의 꿈이고 32장에 올 때 그 다시 35장에 올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지 꿈이었지만 35장에 올 때 여기에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이상이 이 목적에 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실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참된 실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볼 때 야곱은 많은 상황들을 통과합니다. 많은 다루심을 통과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만진바 되었는데 그를 변화시켜 그의 남은 일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이 없이는 아주 거칠게 자신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을 돌아볼 때 로마서 8장 18절을 볼 때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발생합니다. 구약에 볼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어떻게 실제를 갖게 됩니까? 이 모든 체험들을 통과할 때입니다. 이것이 제 오늘의 이 아침의 주된 부담입니다. 그 이후에 에드 형님이 동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상에서 실제로 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상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그것을 취하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은 이후에 그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 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누워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여기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복잡한 꿈이 아닙니다. 사다리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땅 위에 서 있는 사다리를 봅니다.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사다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후에 이것은 두려운 곳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사다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구약에 대한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이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인자 하나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다리이고 사람의 아들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이 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런 뭐 4장에 볼 때 내가 14장에 내가 길이요 실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만질 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우리 이러한 종류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돌을 세워서 그 돌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고 그분이 이 돌이 그 안에서 안식을 처음에 우리는 그리잖아요. 안식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돌 위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 예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는 이분을 우리 안식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돌을 세웁니다. 근데 기둥으로 이 돌을 세웁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을 하기를 이 기둥은 교회 건축과 연결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분의 집에 기둥이어야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일어나서 그 영으로 채워져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으며 그 영으로 채워져 있을 때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됩니다. 교회의 생활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갖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오랫동안 차를 타고 돌아오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집회에 못 가겠다. 나 오늘 집회 못 간다.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 당하고 고통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하지만 집회 올 때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무엇을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여러분이 하늘 연결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아 힘들어서 집회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가 집회 온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집회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 부담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욕 교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화요일 기도 집회, 금요일 집회, 토요일 아침에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아침에 봉사 기회가 있고 주일 집회가 있고 우리 하늘에 속한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한 것을 누릴 때, 체험할 때 우리 일어나서 그분으로 채워서 기둥으로 발견될 때 그럴 때 이곳에 오는 그 누구라든지 이 생명의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런 베델에 대한 꿈 이상 이것이 이렇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집회에 올 때 항상 무엇인가 얻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제를 갔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많은 체험들을 가진 이후에 그가 그 형을 만날 때 그는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매와 그 실들을 먼저 절반을 보내고 누군가 와서 이 에서가 와서 줄지 모르니까 별로 덜 사랑하는 레와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두 번째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그는 자신스레 다시 혼자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 씨름의 중간에 이것은 다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Now,
여러분 얼마나 다른 여러분 시름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제가 레슬링을 했습니다. 레슬링 할 때 아직 서로 가까이 접촉이 필요합니다. 넘어뜨려야 되고 이 복싱은 이렇게 잽을 날리고 이렇게 치면서 하지만 레슬링은 아주 가까운 접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 레슬링 시합에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사람들이 볼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나를 세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이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어떤 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연의 삶이 얼마나 강한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 내 자연적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굴복시키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고 말할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질 수 있기를 기꺼이 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만지십니다. 이 장에서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 크게 만져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 자연적인 사람, 내 자연적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대해서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제가 주의 회복에 올 때 제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워천형 팀의 책이 저를 읽고 빛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구성이 필요하다. 내가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하나의 계시였고 이 것을 읽고 그 교통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사는 것을 배웠고 그 교회 우리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 영을 써살고 있는 껍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기능들이 아니라 혼 생명을 이 껍질을 영을 써고 있는 껍질을 깰 때 이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연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라고 모든 것이 천연적인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왕으로서 대부분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천연적인 사람은 노출되고 폭로되고 파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하면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그냥 성숙에 이릅니다. 여기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주님에서 만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강한 부분들이 만진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만지시기를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지시도록 그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우리 모두 자라야 합니다. 우리 일어나 자라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야 하며 생명 안에 성숙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목적을 통해 이루실수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There was a phrase in one of the outlines or a sentence that struck me.
이 아웃라인 개요 중에 저를 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리의 겉사람, 겉부분이 파생하지 않는다면 속부분이 해방될 수 없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교회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전진할 수 없다. 이 개요 읽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교회가 전진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럴 때 나 역시 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파쇄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도 아니고 이것은 징벌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분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건축을 위한 귀한 보석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훈련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또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야곱의 일생을 볼 때 그의 모든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는 우리 안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빛을 비추고 우리 기름 바르고 우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외적인 환경을 주님이 이용하셔서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누르시고 우리를 우리 주목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누르십니다.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징계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가 이번 상황들을 통과한 이후에 그의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온 일생 동안 목양했다고 말합니다. 내 일생을 목양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일 중에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영이, 혼이 분리되고 이것이 혼이 처리받습니까?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양날에 선 어떤 갑은 나카라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 잘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 여기 이 골수암에 걸린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여기 골수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문제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 골수를 얻습니까? 여러분 부신 다음에 관절을 부셔야지만 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해방됩니까? 주님 우리를 하여금 우리 밖에 있는 껍질 특별히 우리 혼 생명을 부셔야지만 이것이 십자가에 있어야지만 우리 혼 자아가 부인되어야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리될 때만 그럴 때 영이 회방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한마디에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근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누리고 말씀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한다. 또 다른 한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 상황 안에서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온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일을 하시도록 하심으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 자신을 흘러낼 수 있고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 집회에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집 베델의 실제를 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방면이며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을 더 주님을 누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매일매일 전진하도록 돕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짧게 교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또한 16절로 볼 때 10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우리도 이러한 케이스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볼 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16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많은 것을 다루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일을 통과했는지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상 받은 것은 창세기 35장에서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델에 옵니다. 7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곳에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이 이 흥미로운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화날 때 그분과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동의하고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즐겁지 않고 이런 것을 잊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요점은 야곱이 베델에 온 이후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So we see here.
여기서 보는 것이.
Because Jacob respected God.
야곱이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그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Now concerning what Jacob went through.
야곱이 통과한 것을 볼 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2장 6절에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It is for discipline that you endure. God deals with you.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And the verses further on tell us that
더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but then
이것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올 때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징계가 당신은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데이비스 제임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느라서 선을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29절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은 그분의 아들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요점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요셉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행위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볼 때 2장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모든 일에 잘 되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자기 주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또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 21절에 올 때 그가 심지어 감옥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 앞에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내세우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자신 안에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요점을 볼 때 그것이 저를 깊이 만졌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안배하신 것이었다는 것은 아니 안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 그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은 이 가족들이 곡식단으로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데 대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모든 가족들이 빛에 빛을 담는 물체이었지만 자신에게 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역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시 나타난 이후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한 형제들이었지만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볼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환경들을 통과한 후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창세기 맨 마지막에 올 때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겠구나.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하였다. 놀랍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가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를 주님과부터의 벽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하면서 격려하는데 여기 그 누구든지 이 우주 가운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다스리는 거 안배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십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누군가 어떤 일을 나쁜 짓을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는 악한 의도로 이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을 볼 때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분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안배하시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제임스 형제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 대해서 엘 요들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대성님이 여기 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11절 12절 13절에서 15절까지 무엇이 여기 없습니까? 16절에 보면 16절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가운데 꿈을 꾸고 11절에서 꿈을 꾸고 16절에서 그는 깨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 빠져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것이 그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 이상을 보셨는데 이곳이 베들이다 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벼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것이 처음으로 베델이 언급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현자들이 이 하달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을 봐서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았지만 그를 깨어나게 한 것이 그를 깨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13절 16절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십니다. 네, 나는 여호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는 많은 후손들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심이 이 하다리를 보는 것에 대해 하다리를 본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본 것이 본 그 베델은 단지 하나의 그러한 상상이 아닙니다. 베델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운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35장에 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님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우리의 어떠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은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생각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실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님들 단지 꿈에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11절, 12절, 16절, 19절 잠시만 그를 무엇이 그를 일으키게 했는가. 야곱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그를 일어나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에덴지 교통하실 때 히브리서 12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훈련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형들에게 말할 때 훈련을 말할 때 신약에서 이 훈련은 실제 징계입니다. 징계함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을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안배안에서 징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19절이 성취됩니다. 이 징계의 의미는 실제로 이 훈련을 말할 때 훈련은 아이들을 때려서 그들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징계 가운데 우리는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런 훈련을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이 징계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다 돌아가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여금 이 베델에 대한 이상을 실제로 보도록 도와주었고 그런 말미암아 깨어났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를 위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없이 그는 이 베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을 질러 쪼갭니다. 이번 주 우리는 모두 꿈에서 깨어서 이 이상을 이 계시를 보고 베델이 무엇인지 보기 원하며 이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각 여러분 언어별로 성지표를 하겠습니다.